아멘. 창세기는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읽었는데 창세기는 첫사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구속 역사를 기록한 책이죠. 이것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부터 마지막 장인 50장까지 장장 13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그 이유와 거기에 얽힌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한 이유는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고 또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요셉을 사랑했다고 합니다. 야곱의 아들은 12명이었는데 요셉은 11번째 태어납니다. 그리고 막내였던 12번째 아들이 베냐민이었는데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을 때 난산을 하고 죽게 되는데 아마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은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군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평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에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부가 궁금한 야곱은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어서 양침 사항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요셉은 세겜으로 가서 형들을 찾았는데 그 아버지가 세겜에 가라 했는데 세겜에 가보니까 없었어요. 양 한 마리도 없고 형님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세겜의 동네 사람들 누군가에게 물으니까 그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그 말을 듣고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도단을 향해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거리는 얼마나 되느냐, 약 8km 떨어졌다고 합니다. 20m이죠. 형들은 멀리 다가오는 요셉을 보고 평소 미워하던 요셉을 제거할 좋은 기회를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꾀를 내서 말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자, 저놈을 죽여 구상구둥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다 라고 의논했습니다. 그 순간에 르우벤이라는 형님이 이런 계획을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 손을 동생에게 대지 말자 라고 루벤이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 곁에 왔을 때 그의 형들이 요셉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버리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그 형님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들끼리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막하죠. 동생을 아예 죽이려고 구덩이, 빈 구덩이에 던져넣어버렸습니다. 우리 도와주는 빈 구덩이 없지만은요, 뭐 지금 싱크홀, 홀 때문에 막 문제가 되는데, 그런 아마 구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 던져넣어버렸습니다. 혼자서 올라올 수 없는 구덩이입니다. 아무리 구덩이 밑에 떨어져가지고 울면서 부르짖어도 그들은 먹을 것을 먹으면서 배만 채우고 있었습니다. 눈을 보니까 이스마엘 장사꾼들이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다가 유다가 일어납니다. 유다가 일어나서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 데를 무엇이 유익해가 있느냐. 자, 우리가 이 요셉을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아버리자.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우리의 힘이지 않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뭐 이유가 있거든요. 돈도 벌고 뭐 우리의 손으로 죽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유다의 말을 좋게 여기서 그를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형제들의 인신매매로 요셉은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아마 이렇게 호소했을 것입니다. 형님들, 내가 팔려가는 것이 나는 괜찮으나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팔려가서는 안 되잖아요. 왜 나를 팔아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아마 소리를 지르면서 끌려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피 울면서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독한 형제들, 무정한 형님들, 파렴치한 형제들, 이렇게 형제들이 버림받은 요셉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애굽의 시위대장의 집에서 숨실하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도 반항하거나 규칙을 어기거나 무리한 행동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감옥 생활을 잘하는 요셉을 보고 감옥 책임자는 감옥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이런 요셉의 프레임을 보고 불신앙의 눈으로 판단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좋고 꿈 많고 하나님을 잘 숨기는 착한 요셉이 못된 형님들에게 팔려갈 때 그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순결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는데 그것을 보고 그때 내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고 불신앙적인 생각과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감옥 순한 사람들이 무자비하고 악한 자들에게 모진 고통을 당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흔히 하기 쉬운 말로 그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계셨느냐? 의심과 불신앙의 말을 쉽게 내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을 그냥 보고만 있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하나님은 없지 않은 것이냐 라고 의심하고 또 불신앙의 말을 내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죽었습니까? 보디발의 가정이 노예로 팔려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눈물부담입니까? 왜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도대체 뭘하고 계시고 어디 계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될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인 주인 보디발도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을 그 눈으로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두 관원장의 꿈 해석과 바로왕의 꿈 해석으로 요셉 그가 하루아침에 바로 애굽의 근역서열 제2인자인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요셉이 해석한 대로 7년 풍년이 들고 곧바로 7년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온 세계는 양심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요셉의 형님들이 애굽의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팔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살기 위해서요. 그들이 애굽의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총리씨로 부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 자신이 형님들이 팔아먹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자신이라고 밝히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의 형들이 또 침이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건에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본문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종으로 팔려서 노예의 신분으로 다시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한번 전락하면 그로써 끝납니다. 인생은요. 완전히 버려진 돌입니다. 완전히 버려진 돌. 불가능합니다. 노예에서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이게 성격이 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령은 그 버려진 돌과 같은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곁에서 붙드시고 함께 해주시므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의로운 머리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영인한 머리돌인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그의 가족과 많은 백성을 굶주리면서 건져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형들이 버린 돌 같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구원의 머리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악에서 선으로 패망에서 성공으로 노예에서 국무총리로 바꾸어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나곤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기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 외에 이 세상에 신이 없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네. 오직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상에 유일신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또 다른 신도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가 있는데, 또 참, 이상한 사람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나는 참신이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성경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자기 자신도 믿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은 이 우주의 유일신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기록한 책이 성경이잖아요.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청년들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나라가 망하니까 노예가 됐어요. 종이 됐어요. 버려진 인생입니다. 버려진 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하나님은 또한 그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바벨론의 악한 우상 숭배를 거부하다가 풍류불에 던져집니다. 풍류불에 던져진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불 속에 세 사람을 느부갓네살 왕이 집어넣는데요. 집어넣을 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불 속에서는 몇 사람이 있었다고요? 네 사람이 불 속에 같이 가지도 않고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불목불을 지펴서 세 사람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얻은 이 세 사람을 불목불에 집어넣는데요. 네 사람이 불 속에 있었다. 가지도 않더라. 완전히 불 속에 들어갈 때 때려진 돌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려진 풍물불 속에 때려진 그 돌들을 건져내셔서 바벨론 나라의 무릎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년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왕이 드디어 사나카 메사카 아벳느고를 풍물불 속에 던져진 돌이었던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또 높이니라 무릎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지방의 지방 장관들이 됩니다. 이 세 사람이다. 버려진 돌이 머리돌이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버려진 돌을 머리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떨어진 돌과 같은 신세가 되어 있다고 환탄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만 절경이 하면 기다리면 하나님이 무릎돌로 삼으실 줄 믿습니다. 미국 최초의 선교사로 아돈이란 조대선 선교사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미얀마 버마, 미얀마 지금 옛날 버마죠. 미얀마의 선교의 선구자로서 일생 동안 눈물의 헌신을 통해서 수많은 버마 사람을 주께로 인도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제대분 선교사님도 한때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신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신이 없다. 혹 우리 중에 무신론자가 계십니까? 무신론자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아마 교회에다 가자하니 억지로 잠이 끌려가는 당나귀 것처럼 여기에 나온 분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제대승이라는 사람도요 무신론자였어요. 그가 1788년쯤 오래됐죠. 매사추세츠주의 회중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16살에 미국의 브라운 대학이라는 곳에 입학해서 상임 과정을 3년 만에 졸업할 정도로 아주 머리가 좋고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학에 다니면서 무신론자 친구 제이콥 에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신앙 다 팔아먹고 다 잊어버리면 신이 어디냐, 신이 어디냐, 나한테 보여봐라, 뭐 이런 식으로 무신론자가 말을 하고 되니까요. 하나님 믿었던 이 사람이요, 정확하게 뭐 어떤 종교나 이런 걸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만 무신론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설득당하고 자기가 믿어왔던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신앙 다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그의 부모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이 제대성이라는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그의 부모의 말문을 부딪히고 유량극단에 입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랑극단 다니면서 뭐 딴따라하고 뭐 이런 노래 불러주고 뭐 이런 생활을 하게 되고 방랑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다가오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이 유랑극단에서도 만족함을 못 누리고 거기에서 탈퇴하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행 도중에 어느 한 시골 여행실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날 밤은 그에게 악몽과 같은 밤이었습니다. 옆방에서 어떤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대생은 밤새고 들려오는 그 남자의 끊임없는 신음 소리를 내면서 잠을 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남자의 끔찍한 신음과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만일 성경이 옳다면 저 죽어가는 남자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게 될 텐데 그럼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제대선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그의 철학과 반대로 죽은 이후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자신을 발견하면서 자기가 이런 유치한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 그가 돌이키는 기회가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제도선이 예관 주임을 통해 죽은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을 때 그는 다시 충격에 빠집니다. 지난밤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은 바로 과거 자기에게 믿음을 숨들이지 앗아가버렸던 브라운 대학 출신의 무신론자 친구 제이콥 에임스였다는 것입니다. 그 참 너무나 이상한 그런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에 큰 충격을 받은 제도선은 에임스의 논리에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여행을 중단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신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엔도브라는 신학에.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게 되고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기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아도니람 제도승 선교사인데 바로 로마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세계에서 제일 배우기 어렵다고 하는 버마어를 완전히 정복해서 버마어로 사전을 만들어주고 신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버마 사람들에게 이것을 배포하게 됩니다. 그는 평생의 사역을 통해서 7천 명이 넘는 버마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고 그가 로마로 향했을 때 단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 없던 그 지역이 이제는 15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이십니까? 하나님은 버린 돌을 머리돌로 바꾸시고 또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부터 6년 전인 2019년도 6월경에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사건을 저는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버리고 직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악평을 하며 나간 박모 장로와 이런 잘못된 반역자 장로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인 노예 목사들이 한쪽 말만 듣고 악의를 가지고 저희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접했을 때 저의 마음은 무고한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죽이려고 이방 장사꾼들에게 돈 받고 팔아넘긴 것 같은 유사한 고발 사건이라고 저는 마음이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고발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인들의 의로를 꺾으시고 저를 이기게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악을 성으로 바꾸사 버린 돌을 머릿돌 되게 하셔서 요셉처럼 저도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한 사이 이렇게 은혜와 축복 속에서 잘 감당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죠. 네.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성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고난과 고통이 있으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악을 성으로 바꾸시고 버린 돌을 머릿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요셉은 양심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어떻게 대해주었습니까? 그 양심을 구하러 온 형들이 누굽니까? 자기를 팔아먹는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합니다. 한마디도 묻지 않습니다. 그때 왜 그랬습니까? 라고도 묻지 않습니다. 무조건 용서하고 위로를 해주고 있는 요셉입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고요. 이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을 모형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최대 강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가끔의 나를 팔아먹은 잘못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면서 형님들 저를 안심시키고 과거 형들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고 태도입니다. 애굽의 국무총리의 막강한 권세를 히르민 형님들 앞에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직접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간곡히 진심 어린 형제의 사랑으로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 가졌던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무슨 꿈을 꾸었습니까? 현재 12 형제인데요. 하루 꿈을 꾸니까요. 들판에 12 곡식단이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11번째 한 단이 자기 단이 서 있고 다른 11단이 그 자기 단을 보고 탁 이렇게 엎드려서 저라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것을 형님들에게 이야기하니까 형님들도 바보들이 아닌 이상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잖아요. 이 자식 뭐래? 네가 형님들한테 죄를 받느냐? 네가 형님들보다 더 좋은 높은 권세에 오른다고? 이거 참 금방지네. 이 새끼 팔아서 없애버리지. 이런 말이 팔아버린 거예요.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그런데 꿈은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역사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고 지금 국무총리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된 것을 용서를 빌고 있습니다. 꿈대로 그대로 됐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게 잘못한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용서의 답은 지금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 7번을 7번까지 7 곱하기 70 몇 번이에요? 7 곱하기 70은 몇 번 용서해 주는 거예요? 7번을 7번까지면 몇 번 용서하라? 아니 곱하기도 안 되는 말이 77이 49 490번 그러면 490번 딱 491번째 용서, 잘못하면 용서를 안 해준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7번을 7번 성령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용서를 완전히 해주라. 용서를 끝까지 해주라. 네, 이 얘기예요. 용서를 끝까지 해주라. 장미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용서의 원리, 용서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웃이 여러분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고 잘못을 했을지라도 과거를 묻지 않고 형제들의 형들의 과거의 죄악과 잘못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용서하고 기억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우리의 용서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용서의 정신 이게 뭐냐? 버려진 돌이 머리돌 된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자, 내가 버려진 돌이었다. 그러면 나를 버린 그 손, 나를 버린 그 장본인에 대해서 우리는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버린 돌이 나중에 잘 돼서 하나님 은혜로 머리돌이 됐습니다. 근세가 가졌습니다. 요셉처럼 근세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버린 돌, 우리 장모님을 그 형님들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원수를 갚습니다.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요셉처럼 절대로 보복하면 안 돼요. 아멘. 보복하는 그날로 종이집 아웃됩니다. 하나님이 버립니다. 하나님이 버리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종이됐으면 나에게 잘못한 사람도 은혜로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용서의 정신이 없는 교인들, 소위 예수쟁이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비난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똑하더라는 말 들어요. 이건 상당히 잘못된 일이거든요. 어째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불신자보다 똑하다는 말을 들어야 돼요? 누구 믿고 다니세요? 요셉 보세요. 요셉의 용서를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독하면 안 돼요. 독하면 안 된다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믿고 악인이라는 취업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이 된 은혜만 생각해도 나에게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갈봐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에 대해서 갈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요셉이 형님들이 이제 정말 그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요. 딱 종실까지 지발로 끌어 들어왔잖아요. 요셉이 하소연하면서 나 살려달라고 왜 나를 팔아먹습니까? 어째서 그랬습니까?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팔려갈 때 이들은 이 형님들 무엇을 했어요? 자기들 앉아서 밥 해먹고 있었어요. 마음에 한이 맺힌 그 광경을 본 요셉이 용서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가구를 언급도 안 하고 대끝이 용서해주는 그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마음이 독하면 하나님 함께 안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함께 안 하시다 세상 살 때 함께 안 하시다가 천국 갈 때 내가 숨 딱 떨어질 때 하나님이 와서 그래 잘했더니 계산이 수고했다 천국 가자 이럴 줄 아십니까? 아니요. 아니요.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닮는 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된다고요. 행동에서 말에서 이웃이 내게 잘못했을 때에 까칠하게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예수 없어요. 뭐 예수가 여러분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저는 수도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이란 책을 지은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 사람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오고 그리고 세계적인 명문대학 하버드대학교에서 중동지역학과 역사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코스타 집회가 열리는데요. 이 코스타 집회는 한인 유학생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수련회거든요. 독일에서도 그 코스타가 열린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코스타가 열리고 독일에서도 코스타가 열리고 유럽에서도 열립니다. 이영규 선교사님 박사학위를 받은 뒤에 자신의 사명이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련회에 참석을 한 다음에 너는 지금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신 앞에 보장되어 있었던 모든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음성 앞에. 그래서 2004년도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케임브리지 연합 장로교회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몽골로 떠납니다. 몽골. 이 몽골은 제가 몽골에 갔다 왔는데요. 제가 지금은 그 생각 좀 많이 살아요. 몽골 갔다 온 직후에 내가 교인들 데리고 반드시 몽골의 순교를 가리라 생각했는데요. 우리 한번 가야 돼요. 몽골 복음 들으러 가야 돼요. 그 대자연이 그대로 자연 그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몽골. 그렇다면 참 못 사는 나라죠. 자연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몽골을 들어가서 8년 동안 헌신하며 수많은 젊은이들을 주님께 인도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셔서 이슬람권이 인도네시아로 가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지금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머릿돌 되게 하시는 버리는 돌이 머릿돌 되게 하시는 버리는 돌은 뭔지 아세요? 그냥 뭐 한 것도 초등학교도 못 나오고 이런 사람이 버린 돌인가요? 아니요. 아주 좋은 환경을 가져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버려진 돌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수를 버려진 돌로 만들지 않고 그를 머릿돌로 만드시는 참 겸손하게 부족한 나라를 위해서 그 무서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그들을 위해서요. 그가 자기의 모든 학위를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에게 갑니다. 남녀 고가에 막 끼어져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은혜를 가르쳐주고 은혜를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백성을 만드는 사역을 한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버려진 돌을 머릿돌 만드셔서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머릿돌이 되신 분들입니다. 머릿돌이 버려진 돌처럼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은 버려진 돌인 여러분들을 머릿돌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진 돌처럼 버려진 사람처럼 예수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임하셔서 머리돌에 역사를 하며 머리돌에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말씀